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왕 교회를 다니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하면서 전체를 이제 살펴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21번에 걸쳐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새로운 상속 언약, 신약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신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의 자세, 제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급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도저히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한 급진적인 사랑, 파격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내게 합당한 제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조금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항상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 남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 또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볼줄 아는 사람, 이 마음의 창고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애착,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 이와 같은 좋은, 그와 같은 이 인품이라든지 이와 같은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제 자신이 요새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 독립침례교회를 한다. 바르게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외치는 이런 구호가 정말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선 언행이 바뀌어야 된다 하시며 누가복음 6장 맨 끝에 가셔서는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7장부터 시작해서 어느 면에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직접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보여주는 일이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모든 거다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말씀을 마치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선정하셨어요. 제자들 외에도 따라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태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뒤에 가서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서쪽에 있는 그와 같은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됐던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으뜸 가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다고 세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자라나신 도시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나사렛도 역시 갈릴리에 있지만 나사렛이 예수님의 주 본거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그 예수님의 본거지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가버나움을 그분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리를 잡으시고 아예 거기에서 본거지를 삼으시고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도시라니 얼마나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입니까? 근데 성경 가서 보시면 이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버나움의 거주민들은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하늘에까지 높여지는 그와 같은 영광을 얻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지옥에 같이 쫓겨내려가는 그와 같은 정죄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특이한 그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 2절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안에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군대의 상관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소대장, 우리가 아는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중대장쯤 되면 100명에서 130명쯤 이렇게 다스리는 이와 같은 지휘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대장.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니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오면 저 사람이 백부장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위 끝이나 대위, 이렇게 계급장에게 달고 오면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 6절 가서 보니까 이 종의 병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마비병을 앓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비병을 앓아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종을 대신해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 다음에 백부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는가. 이거를 이 말씀을 한번 분석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잡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어떤 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매 그들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박하게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를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3절에서 5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방인 이 고넬료 이 백부장에게는 유대인 장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뢰를 주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면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좀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지만 구약시대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머진 다 쓰레기야.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 가서 그 청을 아뢰러 가는 것을 볼때 하여튼 무언가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아주 절박하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아주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고쳐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로들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의 종을 고쳐줄 만한 자격이 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백부장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격이 뭐냐? 그가 우리 민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을 사랑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외에는 그 당시 온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어찌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 지금 파송받아 지금 이 지역에 지금 갈릴리 이 지역 가버나움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을 했냐? 회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회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까지 회당이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후로 유대인들의 문헌과 이런 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회당. 자,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등장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교회예요. 유대인들의 구약식 교회가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당을 만들 수 있었냐? 나이가 들고 경건함에 학식 있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마을에는 회당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서울의 예배당처럼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끼리 교제도 나누고 말씀도 낭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회당입니다. 지금 시기에 교회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세우는 거는 아주 경건한 그런 행위로 간주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회당을 세우는 것이 곧 천국에 가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길 때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회당인데 그거를 내 돈을 내서 지었다고 하면 일단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국의 열쇠로 간주된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도시가 몇개 되지 않는데 회당이 한 500개 정도 됐다고 하니까 지금 시기에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가서 웬만한 큰 빌딩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한 빌딩에 교회가 2개, 3개, 5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 이런 걸 지우면은 천국에 갈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재물을 들여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호의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은 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유대인 장로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은혜와 지금 호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치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부장의 업적이 이러하니 예수님이 호의를 좀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업적이 이렇게 대단하니 천국에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 헌금을 10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회 봉사하기 위해서 많은 기부금을 냈습니다.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주차장 봉사를 합니다. 또 대통령하고 조찬 기도회도 가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지가 목사고, 그렇죠? 얼마 전에 주중 대사를 했다는 김무순 대사가 있어요. 오순절 은사운동 아주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사를 했다니까 다들 그말 들으러 쫓아다니거든요? 또 지금 서울 어디 큰 교회에 가서 보면, 헤븐리 터치 한다 그래갖고 어느 대학의 대학원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대학원장이다. 내가 교수다. 그렇죠? 이런 거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의를 지금 얻기 위해서 지금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사람의 업적이 이러니 예수님이 마땅히 좀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치적이나 업적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은 겉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의 마음의 속중심을 보시지 겉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영적인 일에서는 겉만 보는 것이 눈먼 것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눈이 멀면 안 보이니까, 뭐 나쁜 일도 크게 더 많이 못해요. 그런데, 겉만 보면 보이니까 뭘 일을 하는데, 하는 그 일이 대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강윤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9장 읽어주셨는데, 그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 눈먼 사람 눈먼 거 고쳐주시고, 이런 가운데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심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속중심이지 겉으로 드러난 치적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치적을 쌓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 병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호의를 입는 그런 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했다고 하면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했으니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청을 듣고 가시는 내용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상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제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 친구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아까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더니 하여튼 어떻게 된 영문인지 누가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황급하게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 장로들은 이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였은즉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백부장도 거기 주둔해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 유대인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이방인인 내 집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거 이거 원치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로들을 보내놓고는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급히 자기 친구들을 보내며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배려 있는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언 아시죠?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정확히 보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제가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당도 지어지고 선한 일도 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가 외적으로 드러날 만한 무슨 치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제가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공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어 볼 때 완전히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은 이 사람 자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고 외적인 그와 같은 치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백부장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 보기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 행위가 멋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상한 마음.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밤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밤에 울먹이기도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는 그와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권력이 있거나 뭐 재물이 있거나 무언가 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보단 낫지 않냐. 그렇죠? 예,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하나님 보실 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사실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나를 모르는 게 그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족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이와 같은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부터 한 300년, 400년 전에는 물을 이렇게 마실 때 그 물이 좋은 물이냐 좋지 않은 물이냐 그거를 어떻게 판별했냐. 이렇게 투명한 이런 그릇 유리 같은 데 담아갖고 햇빛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하면 그러면 이건 좋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현미경이 발명이 됐습니다. 현미경으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뱀장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게 보였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렇게 업적을 세우고 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속을 하나님 이렇게 보면 그 안에 죄의 그 지렁이 뱀장어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걸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의를 입고 그래서 결국 그의 종이 고침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자세,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다 깨끗하게 보여요. 저 목사가 저렇게 고고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죄투성이에 예, 죄덩어리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거를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나를 철저히 분석하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세상이 흉악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막 잡아 죽이는 흉악한 살인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손찌가락하게 하고 야 저건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 그럴까? 평상시에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악한 상황이 발생하고 할 때 사람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날 것인가. 이거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사야 대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존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그 실체를 보게 될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너무 기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완벽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볼 때 완전히 죄투성인 나를 내려다볼 때 어떻게 치리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망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16세기, 17세기에 나왔던 그 청교도들과 같은 그 사상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을 왜 청교도라고 이야기하느냐. 퓨리탄, 퓨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나 자신들이 더러운가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죽을 때까지 내가 청결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하나 그 죄까지 그거를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깨끗한 그런 삶이었으면 청교도라고 불렸을까? 다시 말씀드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된다. 그건 마귀가 가져드는 악한 생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으려면 내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 죄짐이 나를 누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게 될 때 이 더러운 죄악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일같이 나를 누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너무 비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죄로 여기게 되면 삶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비관적인 거예요. 이런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저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인 비관주의자예요. 나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냐. 나를 보면 극단적인 비관주의자가 되는데 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극단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과거와 자기 속에 있는 걸 들여다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를 잘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둘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자, 백부장하고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백부장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여기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갈릴리의 목수에 지나지 않아요. 식민지 지배자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속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께 극도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지 않았다.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그 고백처럼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 선생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란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갈릴리의 목수로 내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종속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피상적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떤 분이냐? 단순히 갈릴리의 목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멀리 떨어져 계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으로 본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렇잖아요?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2절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병도 고쳐주시고 죄병도 고쳐주시고 멀리 계셔서도 고쳐주실 수 있고 가까이 오셔서도 계실 수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계셔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열두 제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졌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와 같은 고백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 이 고백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정확히 알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걸 그걸 깨달은 이후에 이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 이거를 말로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신 걸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심지어 주님께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오직 한 말씀만 저기 1km 떨어져 계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도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입으로 지금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계셔도 우리 사정을 들으실 수 있고 가까이 계셔도 우리 사정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인지라 매일같이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 계십니까? 구원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예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지신 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예수님께 간구할 때 들어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 결혼 때문에 걱정하시고 결혼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 주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몸에 지금 질병이 있는 분, 죄병이 있는 분,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바로 그분, 바로 그분 앞에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결혼생활 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하게 해주시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도 하게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더 이상 뭘 바랄 게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온전히 보존된 이 말씀, 이 말씀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그거 하나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여기 소울의 예배당, 여기에 사랑 침례교회를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랑 침례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원은 여기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부산에도 대구에도 그 외 원주에도 광주에도 이 웬만한 그런 큰 도시에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이 성경대로 믿는 그와 같은 신약교회가 좀 세워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영원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좀 몇 개라도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전 그거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백부장이 8절 이야기하는 게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인으로 지휘관으로 이 사람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저 사람 보러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당신이 이 병든 사람에게 병이 나으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예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예수님이 나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놀라셨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니라. 보내어진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앓고 있던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라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놀란 일이 두 번 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가서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무엇 때문에 놀라는가? 거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고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셨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겨 놀라서 아주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란 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너무 믿음이 엄청나서 예수님이 놀랐고 또 하나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세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걸 다 예수님 놀라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그렇게 듣고도 행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겠어요. 이야 저렇게 예, 저렇게 나를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창조자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약을 하면 첫째는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네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 그런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성경이 있었어요. 이방인에게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직업을 보고 또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식민지에 지금 지배자로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하나의 종속자에 지나지 않는 자기를 주님으로 인정할 줄 알았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은 거, 이걸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그의 재물, 올바로 쓰는 걸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회당을 지어줬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가서 보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강도를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예수님 생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 원치 않으십니까?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에요. 이 질병과 재정과 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사회, 이런 모든 것을 제가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의 실체가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24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참고 견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 저거를 내 실체로 여기고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를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는가? 내게 재물이 있지 않나? 학식이 많지 않냐? 그렇죠? 내 집안 백그라운드가 좋지 않는가?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혹시 호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구원 받을 때도 그건 소용이 없고, 구원 받은 이후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거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 심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아유, 저 목사님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데 도취가 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건다 버리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걸 머릿속에 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꾸 이거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갈릴레 목수가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재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휴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에 이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구원 받았어도 휴거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